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으세요.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단이 제공하는 구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에 대한 오해, 즉 잘못된 복음과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형제자매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지난 주제에 이어서 잘못된 구원관 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오늘 제목에 뭐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가 일반 이제 개신교였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인데 이제 구원에다 플러스 조건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굉장히 이제 어색하게 받아들이고, 구원의 조건이 어딨냐? 그럼 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구원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건데 거기다 뭐 조건을 붙이냐? 그래서 구원에다가 조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비성경적인 요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본인 생각일 뿐이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그 얘기했던 그 가르침,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뭐라고 이게 말씀했냐면 제가 쭉
네.
뽑아왔어요. 일단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다윗은 또쭉 와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 119편 1편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라고 이어서 시편 119편 93편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19편 166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 다윗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고 그 법을 순종하지 않고 그 법을 거절했다, 이것이 너희들의 멸망의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거절하고 무시한 대가가 너희 땅이 황무케 되고 너희가 멸망케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선지자들은 쭉 얘기를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받아서 더욱더 굳게 세우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하시면서 쭉 마태복음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와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강조했던 구원의 조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계명을 지켜서 무슨 구원을 받냐, 행위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신구약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한결같은 구원과 영생의 조건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네. 네, 뭐 단순하네요. 네. 성경을 쭉 관통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가 죽고 멸망당하는 네. 그것이 뭐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사탄이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교회 안에도 잘못된 복음을 많이 들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율법주의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생각도 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이 잘못된 구원관을 교회 안에 많이 들여놨습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성 교수님 네.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조금 아까 이 지금 읽은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복음이 그렇게 잘못되어져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지켜서 내가 선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올바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삶이 결과적으로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말은 복음대로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삶은 율법적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통 기성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밤새 이 금식기도 하고 선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열심히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면 오히려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인 걸 느끼고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아 이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거기서부터 사실 나온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얻은 구원이 한 번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믿고 구원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러한 신신학적 복음을 대하면 그게 얼마나 그게 아주 파워풀하게 느껴지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통 구원파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또 이제 여러 이제 교회들이 그런 가르침에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따라가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사실상 평안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죠.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어렵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고 또 나가서 이제 그 잘못된 복음,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율법주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의지로 또 뭐 행위로 이렇게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그런 모든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이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네. 예전에 또 이런 경험들이나 또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정리되었는지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율법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문화방송에서 양심냉장고라는 어떤 그런 이 프로를 한번 했어요. 참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참 기억이 참 남아요.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대낮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2시인가 하여튼 사람이 거의 다 잠자고 신호등이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도로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신호를 지키고 있는 근데 몇 주를 지나도 그걸 통과, 그러니까 신호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 번을 딱 지켰는데,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찍었는데, 장애인 부부가 이제 새벽 일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보는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산다는 그것이 우리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그 사회자나 그 해설자도 막 너무 감격이 깊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은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참 좋고 다 위하는 건데, 알게 모르게 사회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법을 준수하고 무엇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을 하는 것도 그냥 건널목 이렇게 신호등을 지키고 있으면은, 융통성 없고 차도 안 오고 그냥 바쁘면 그냥 얼른 그냥 뭐그한 10m밖에 안 되는 거리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시간을 지키면서 융통성 없고 미련하다는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생각을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법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이 깔아둔 덫이라는 거죠. 함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어긴 아담으로부터 법을 어겨야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는데, 교회에 딱 가서 처음에 들을 때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나가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죄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도덕과 윤리보다도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법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지켜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꼬장꼬장하게 뭐 하나를 하더라도 법에 말씀에 준해서 한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잣대에다가 나를 맞추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 잣대를 맞추면서 알게 모르게 정죄를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내가 율법주의자가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유대인,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 당시 때 사람들을
그렇겠죠.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더 낫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막 혼선이 되는 거죠. 이걸 안 지키자니, 한쪽 마음에서는 그리기만
찔리고.
하고. 그러다가, 정말 생의 빛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곧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계명 속에 계명을 지켜 나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온전한 진리를 모를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계명의 원뜻을 모를 때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행하면서, 또 한쪽 구석에서는 마음에서 정죄받으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진리가 정말 무엇이라는 거지, 곧 계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쁨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저는 그거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이렇게 쭉 형제님이 좀 정리를 해줬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그 선악과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종종 죽는다. 이것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중요한
기준.
기준으로 이렇게 두신 거거든요. 율법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어기면서 잃어버린 바된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미 미리 내다보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숨이 탁탁 막혀요. 불가능한 일처럼 느끼고. 이해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옷 입혀졌을 때에는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 마음의 동기, 이유, 어떤 그런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율법적으로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할때 말라기스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드리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 그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계명을 어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계명을 어긴다는 그 말씀을 보더라도 십일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그게 율법적이냐?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조건을 잡는다든지, 그럴 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자매님도 그런 경험이 좀 많지 않으세요? 이전에?
저도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건 아니지만 저희 삶 자체가 거의 율법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순종과 사랑과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친밀감보다는 어떤 의식,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만족감으로 신앙생활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거는 종교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그 말씀에 굉장히 큰 어긋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데,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볼때 정말 토하여 내칠 정도의 그런 신앙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전에 이제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하셨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예전에 그 말씀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건 알겠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뭐 새벽 기도도 나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두렵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한대요. 근데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해달래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서 예전에 이제 제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가면,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한 거예요. 왠지 끊어질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제 마음은 항상 다른 데 있었어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 생각을 한다든지 또 뭐 다른 여자친구 생각을 한다든지 아무튼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나가는 거죠. 왜냐,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의 그런 조건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런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고.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내가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좀 보장받아 보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아무리 많이 헌금을 내도, 아무리 많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이런 자신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
비슷하죠?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 학창 시절을 저기 지방에서 보냈는데요. 거기서는 그 장로교 제가 고신을 다녔거든요. 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미묘한 그 뭐랄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 고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대부분 했잖아요. 우리나라 장통이라는 교단이 대부분 신사 참배를, 이거는 뭐 무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다 해갖고 가결을 해서 했단 말이죠. 이제 끝까지 이제 버텨서 남으신 몇 분들에게서 이제 장로교 고신이라는 교단이 교단이 생겨났다 해갖고, 저 어릴 때부터 그걸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머리 어떻게 박혔는지,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연합회 활동을 하면 다른 교회들하고 이렇게 연합회 서클을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만나면 뭔가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나는
고신.
나는 고신인데. 나는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아, 신사참배? 아, 막 이러면서 은근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도 난 너희들하고 좀 달라. 우리 교회는 너희하고 달라.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야, 그게 바로 율법주의구나. 어떤 그런 그 내면에 대한 그런 변화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디에 소속돼 있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떠한 부류에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그런 특권의식 같은 거, 그런 걸로 나의 의로움을 삼으려고 했던 거. 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 아니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 그런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은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갖고 있고 성소 제사 제도를 갖고 있고 우리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고 이방인들 너희 죄인이다. 그런 특권의식을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의 행위라고 지목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어떤 그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약간 좀 도덕적이고 나는 뭐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이런 걸로 자기 의로움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아닌가. 저의 경험을 비춰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조금 좀 부연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서 잘못된 교사들이 갈라디아 그 어린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얘기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걱정을 하면서 견책을 하죠. 사실상 그러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늘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견책하면서 나중에 그 바울하고 또몇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중요한 문제였고 해서 유대파 과도기였기 때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로 봤을 때에는 사실상은 이 유대인의 어떤 그 규례 이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많았기 때문에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온전히 사실상 반기지 않은 그런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기에는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는 것을 근데 그 능히 메지 못하는 멍에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덕률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할례라든지 의문의 율법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도덕률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매어 죽인 것과 간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피를 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내리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그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으로 삼는 그런 풍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채 먹게 되고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피채 먹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폐했고 이 정도만 하면 괜찮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내세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많은 사도 바울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세운다라고 로마서 3장 끝절 같은 데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이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에도 우리가 율법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죠.
예,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는데요.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어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로 아까 이제 선교사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너무 이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는 또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여왔어요.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값싼 은혜의 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값싼 은혜의 복음 이게 무엇인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형제님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값싼 은혜라는 사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아주 엄청난 창조의 능력인데
그렇습니다.
앞에 이 값이 싸다는 말에
네.
마치 이렇게 시장에서 그냥 헐값에 팔리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줌으로써 잘못된 은혜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그 은혜를 믿으면은 단번에 하늘 성소까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 환자들이 왔을 때 주여 이렇게 우리를 낫게 해달라 할때내 믿음대로 되라. 믿느냐?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구원조차도 그냥 믿음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다 폐해버리고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믿고 그냥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실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는 귀신들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겠죠. 근데 이제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지적인 동의가 마치 구원의 다인양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거든요. 사실상 그거는 진짜 다 이렇게 귀신도 믿고 떠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선한 행위를 나타내지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사단이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원죄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사실상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에게 배우지 않고 그대로 보면은 너무나 쉬운 건데 가르치는 그 인간의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인간의 유전으로 지켰거든요. 예수님 때에도 사실상 똑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게 왜 좋으냐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그 값싼 복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고 이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왜? 감사하니까.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사실상 그 올바른 행위를 반드시 결과적으로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되질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쭉 그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세상에 팽배해 있는 그 값싼 구원 정말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딱 결정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인정하고 동의하는 상태. 그게 이제 저한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 안 그렇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나한테 그렇지. 믿음이 있는 거네. 그럼 난 구원 받았어. 그럼 한번 구원 받았어? 아 그럼 이거는 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구원은 이제 영원히 보장받았고 이제 뭐 끝났어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이거를 끊을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런 뭐냐면은 그런 나의 감정의 상태, 그런 나의 느낌, 그런 나의 나만의 확신, 그거를 이제 믿음이고 그걸 구원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 정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 기존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교리가 되겠다고요. 그렇죠.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교리 근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중심이 되는 것인데, 야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 성경을 딱 보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의 기만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신뢰한 목과에서 눈을 탁 진흙을 이겨서 뜨게 하신 것처럼 눈이 딱 떠지니까, 야,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정말 가짜 믿음이라는 게 딱 눈에 떠지면서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게 구원에 주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의 확신,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말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 자아를 버려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순종하는 나의 행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얼마 전까지 이런 값싼 은혜를 믿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고요. 그땐 정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런 그 은혜의 복음 아래서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간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매일매일 제 안에서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그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그런 그 평안을 제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없을까 하고 항상 의문을 가졌었는데, 바로 제가 이런 값싼 은혜의 복음대로 그 진리로 잘못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어떤 그 느낌,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는 행위가 없은 사랑의 행위가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업시키기 위하여 축제식 예배라든지 안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에 봉사를 해서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단이 기만해 놓은 그것이요. 중세시대 때 똑같은 거예요. 미사를 드린다든지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그것이 모양만 바뀌고